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상원인 연방평의회가 22일 러시아 군대의 해외 파병을 승인했습니다. 연방평의회는 이날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해외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AP통신은 러시아 의회의 이번 승인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지역에 대한 파병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유럽 지도자들은 전날 푸틴 대통령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파병을 명령한 이후 러시아군이 실제 이 지역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제로 얼마나 많은 병력이 배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방평의회 승인 이후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현지의 위기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2014년 러시아가 합병한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토 가입을 포기하며 부분적으로 비무장화해야 이번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얼마나 많은 러시아 병력이 우크라이나에 진입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자신은 러시아 군부대가 지금 당장 그곳에 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내 친러시아 지역에 대한 독립을 승인한 러시아에 대해 영토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일 유엔 안보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성을 침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이번 결정은 돈바스 지역 내 우크라이나 정부와 분리주의자들 간의 갈등을 끝내기 위해 마련된 민스크 협정을 깨는 것이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이 위기를 외교적 방법으로 극복하길 원한다면서도 자신들은 장기전에도 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그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2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의 평화 유지를 명분으로 파병을 결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파병 발표 직후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 이날 밤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이 해당 지역에 배치하는 러시아 부대들을 평화 유지군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는 허튼 소리라며 우리는 그 부대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취함으로써 세계에게 선택지를 제시했다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AFP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인 러시아가 비공개 회의를 원했지만 미국의 주장으로 공개 회의로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독일이 22일 러시아에서 독일로 들어오는 천연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2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러시아 행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노르트스트림2 사업을 위한 인증 절차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이번 조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지역 두 곳에 분리 독립을 선포하고 러시아 군 투입을 지시한 뒤에 나왔습니다. 노르트스트림2는 러시아에서 발트의 밑을 통과해 독일 해안에 이르는 1230km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으로 지난해 9월 완공됐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노르트스트림2 연기가 일시적인 조치이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번 결정이 미국과 독일의 긴밀한 논의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강조하며 독일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노르트스트림2 가동은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에너지 의존도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에 반대해왔습니다. 캐나다 의회가 21일 비상사태법에 근거한 총리의 긴급 권한 사용을 지지했습니다. 캐나다 의회는 이날 표결을 통해 찬성 185대 반대 151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에 항의해 수주 동안 교통을 차단하고 있는 시위대에 대처해 총리가 비상사태법에 근거한 긴급 권한을 사용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지스탱 트리도 총리는 지난 14일 긴급 권한을 발동했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오타와 지역 내 일부 공공장소에서 시위대의 집결을 금지시켰습니다. 특히 이 권한은 외국인을 포함해 시위대가 특정 집회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특정 은행 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합니다. 세계뉴스 오태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 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응한 조치를 구체화하는 가운데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의 참여 수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마무리를 축하하는 신서를 보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9도에서 영하 9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1도에서 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이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1일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과 왕이 부장이 이날 전화협의를 갖고 북한에서 전개되는 상황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해 대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 진입을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미중 외교장관 전화협의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데 보도자료에 함께 명시된 북한 내 상황 전개와 관련해 무엇을 논의했는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응한 조치를 구체화하는 가운데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의 참여 수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인도주의 지원,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제한 등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 속에 적극적으로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의 날로 미국의 공휴일인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등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친러 분리주의자 지배 지역에 대한 독립을 선포하자 이 지역에 대한 제재를 예고하고 추가 조치도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 대응을 위해 유럽은 물론 아시아 지역의 동맹들과도 협력을 모색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의 참여 수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 러시아 대사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대사 등을 역임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는 21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지금이 한국에겐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미국 동맹국들과 연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을 규탄하고 외교적 해결을 촉구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an opportunity for South Korea to join in solidarity with other democratic nations.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사이버 활동과 정보전을 벌이며 국제체계의 근간인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에 도전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한국이 인도주의 지원에 공헌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나아가 유럽 지역 국가에 대한 액화 천연가스, LNG 지원도 검토 가능한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서방 국가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해 유럽 천연가스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제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 심각한 지금 한국과 같은 나라는 경제적인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어떤 편에 설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oment comes when the threat to the international border, when the threats to the rule of law are so serious.
유럽 국가들은 현재 가스 수요량의 40%가량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LNG 물량을 융통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유럽연합 EU 측도 우방들로부터 LNG 물량을 확보해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등을 특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유럽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단순 지원을 넘어 강력한 대러시아 제재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프레드 플레이츠 미국 안보센터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한국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위해 다른 나라와 협력하길 원한다며 한국이 이것을 지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We want South Korea to work with the rest of the world in supporting tough sanctions against Russia.
미국이 가할 수 있는 제재로는 무역 제재, 여행 제한 등 러시아 관리에 대한 제재, 금융 제재 등을 거론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러시아 대사를 소환해 러시아의 행위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플레이츠 전 비서실장은 그러면서 특히 분단국가 한국은 영내의 다른 나라들이 이번 사태를 무력으로 국경 변경을 시도하는 선례로 활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재 동참에 부담을 느끼는 한국 등 아시아 동맹들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워싱턴 민간연구소인 미국 진보센터의 토비아스 해리스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현재 정치 상황 등을 이유로 한국의 적극적인 제재 동참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내다봤습니다.
To really look to Russia as, you know, as a potential partner in terms of resolving issues with North Korea.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한국 정부든 그동안 북한 문제 해결과 관련해 러시아를 잠재적인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이 지리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만큼 러시아를 유라시아 경제 구상의 파트너로 인식한다는 설명입니다. 해리스 선임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신북방 정책을 추진하며 러시아를 주요 파트너로 인식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특히 대통령 선거와 정부 이양을 앞둔 시기에 과거의 이런 흐름과 어긋나는 대담한 조치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일본 등과 러시아 침공 이후 난민 문제, 분쟁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 등의 인도주의 분야에서 금융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이후 일본이 우크라이나의 경제와 민주주의 회복 등을 위해 19억 6천만 달러를 지원한 선례가 있다고 해리스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 모두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의 일환으로 러시아 극동지역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동의했다면서 기존 프로젝트를 취소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신규 투자 발표를 유예하거나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글로벌 아그니츠키법 제정과 같이 한국 등이 러시아의 인권 유린이나 부정부패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도 한국 등과의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를 가능한 범위에서 공식화하고 특히 반도체를 비롯해 핵심 기술 부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러시아 제재에 적용하기로 결정한다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국, 일본, 타이완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리스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마무리를 축하하는 친서를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대미 공동전선에서의 북중협력을 강조했는데 미국을 겨냥해 추가 무력 시위를 암시하는 메시지도 담았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베이징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것과 관련해 구두 친서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베이징 올림픽이 성대히 진행된 데 대해 열렬한 축하를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유례 없이 엄혹한 복원 위기와 적대 세력들의 책동 속에서도 올림픽 역사에 뚜렷한 좌우를 남기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의 길로 나아가는 기상을 과시했다고 중국을 치켜세웠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북중 두 나라와 두 당이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노골적인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을 짓부수고 공동의 위협인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전진시켜 나가고 있다며 대미 공동전선에서의 양국의 전략적 협력과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매체 보도를 기준으로 이번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주고받은 11번째 친서입니다. 이 중 두 차례는 북한이 중국의 인편으로 서한을 전달했고 나머지 아홉 차례는 구두 친서였는데 이번 구두 친서가 전달된 경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이번 친서가 통상적인 축하를 넘어 미국의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추가 도발을 경고했다고 풀이했습니다.
1월 달에 7차례 미사일 발사, 그다음 모라토리 파기 선언이라는 두 가지 경고를 미국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반응은 지금 결과적으로 한미일 하와이 외무장관 회동에서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북한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이 다시 북한에게 넘어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추가적인 무력 시위, 대미 압박을 예고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친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만 해도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총 7차례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가 올림픽 기간에는 한 차례도 도발하지 않고 철저히 내치 중심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친서 내용으론 이례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호전적인 표현들이 들어있다며 북한이 향후 대미 공동전선에서 본격 투쟁에 앞장서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올림픽 개막일인 지난 4일에도 시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 이번 올림픽 개최가 사회주의 중국이 이룩한 또 하나의 커다란 승리라며 치켜세운 바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김 위원장의 연이은 친서와 올림픽 기간 중 도발 자제 등 북한이 대중관계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정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심각해진 경제난 속에서 미국을 겨냥한 대중관계 강화가 절실해진 때문이라며 이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과거보다 커지는 조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향후 이제 추가 도발을 구상함에 있어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될 때 나름대로 중국의 목소리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북한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겠다 하는 측면도 존재한다는 거죠.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전통적으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등거리 외교를 펴온 북한이 최근 보이고 있는 대중 밀착 움직임은 다소 특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기대를 접고 중국의 경제 지원과 자신들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같은 전략 도발 시 중국의 엄호를 바라는 속내를 드러낸 행보라는 게 박선임연구위원의 분석입니다. 박원곤 교수는 이번 친서에서 시 주석의 장기 집권 시대를 선언할 중국의 올 가을 20차 당대회가 언급된 대목을 주목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중국 공산당 제20차 대회를 맞이하는 올해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시 주석의 3연임을 중국판 수령체제로 선전해 북한의 세습체제의 정통성 강화에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당 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중국은 그 지도부 안에서의 정권 교체가 평화적으로 됐었죠. 그렇지만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 그런 규범화된 제도를 다 없애면서 3연임으로 가겠다. 그것은 북한식 표현했다면 유일 수령체제 같은 형식으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체제의 정통성이 굉장히 강화되는 거고 이렇게 유일 체제로 가는 것이 사회주의 승리의 가장 핵심이다라는 주체 사상이 결국은 중국에서까지도 적용이 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편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 간 갈등 고조로 북한의 전략 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지역에 분리 독립을 선포하고 해당 지역에 러시아군을 투입하기로 했고 미국 등 서방 진영에선 이를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발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우크라이나 문제가 심해질수록 미국이 북한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 정책 결정자들이 만약에 활용하기로 결정한다고 하면 이 기회를 자신의 핵미사일 능력을 현대화하는 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죠.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미러간 대결 격화는 중국은 물론 러시아까지 북한이 전략 도발에 나서더라도 예전처럼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이라며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우군화하는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방한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의한 칼기 납북자들의 송환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한국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최대한 목소리를 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8기 납치 피해 가족회 대표인 황인철 씨는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7일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난 자리에서 50년 넘게 계속된 아픔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1969년 발생한 칼기 납북 사건 피해자 황원 씨의 아들입니다. 황 대표는 퀸타나 보고관에게 방한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칼 납북 사건을 특정해 언급해 줄 것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남부에게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칼 납북 미개 시민들, 납북 대상에서 총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져주시고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에게도 총알을 요구하라라고 하는 권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오는 28일 시작되는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북한 인권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차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퀸타나 보고관은 방한 마지막 날인 23일 기자회견을 엽니다. 황 대표는 퀸타나 보고관이 한국 통일부와 외교부 차관을 만나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했지만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설명해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이 납북 사실과 정치범 수용소, 강제 노동 등의 존재 자체를 시종일관 부인하고 유엔 측의 관련 지적에 호응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황 대표는 전했습니다.
북한이 납치 문제를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이 역사적인 항공기 하이제킹 사건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고 당국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송환을 요구하게 되면 항공기 불법 납치 억제에 관한 이 협약에 따라서 국제사회의 원칙과 질서에 따라서 해결이 될 수 있었고
황인철 대표는 이어 퀸타나 보고관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 3차례, 고위급 회담 40여 차례가 있었지만 칼기 납북자 문제는 단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외교 사안을 우선시하며 납북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것은 북한의 범죄 행위를 방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는 겁니다. 황 대표는 퀸타나 보고관도 이에 공감하며 경각심을 갖겠다고는 했지만 가슴 한편의 답답함은 여전하다고 전했습니다. 칼기 사건은 당시 강원도 강릉에서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북한에 납치된 사건으로 탑승자 50명 가운데 39명은 이듬해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황원 씨 등 11명은 53년째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2018년 8월 한국 통일부 등 정부가 납북 피해자들에 대해 구제 조치를 하지 않아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0년 1월 북한의 폐쇄성과 휴전 상황을 고려해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 상대라는 특수한 남북관계 속에 정부의 한계가 있다며 이를 각한 바 있습니다. 황 대표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들 때마다 납북자 문제를 국가적 주요 과제로 삼는 일본 정부 정책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저희와 같은 가족들을 만나게 하면서 그 진정성을 확인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그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남북관계가 진정성으로 이루어진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번 방한 중에 지난 2020년 9월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와도 면담했습니다. 이래진 씨는 퀸타나 보고관에게 당시 상황의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유엔 차원의 노력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퀸타나 보고관이 국제사회와 공조해 최대한 목소리를 내줄 것을 약속했고 동생 사망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동생 관련 사건의 법원 판결에 항소한 데 대해 크게 놀라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항소를 했는지 이것을 상당히 좀 의아해했고요. 그다음에 퀸타나 보고관도 인권 변호사라고 하더라고요. 법률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좀 가졌고 그다음에 이제 사고 당시의 그 상황을 이제 그 애상의 사건이라 좀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씨는 퀸타나 보고관이 대통령 기록물 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다며 한국 헌법에 동생의 사망경위에 대한 정보 등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최대 30년 동안 열람 제한이 생긴다는 점을 설명해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이 씨 유족은 이 씨 사망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11월 한국 법원은 군 기밀을 제외한 사망 경위 등 일부 정보는 유족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당시 법원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따르면 청와대는 군사 기밀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해경은 수사 중인 사건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씨 유가족은 이 씨 피사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가족에게 보냈던 편지를 정부에는 더 기대할 것이 없다며 되돌려 보낸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용단을 내려 북한에 남아있는 일본인 납북자들을 모두 돌려보내면 북한에도 밝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한 납북자 가족이 말했습니다. 1977년 13살의 나이에 북한에 납치된 요코타 베구미의 남동생 타쿠야 씨는 3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면 직접 만나 납치 문제를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인 납북자와 관련해선 한국 정부가 북한을 압박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타쿠야 씨를 김영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첫 화상 정상회담에서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또 최근 일본 주재 미국 대사관 관계자가 납치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왜 미국의 지지가 중요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베 전 총리의 경우도 그랬지만 현재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도 역시 동맹국의 정상끼리 개인적으로 깊은 유대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관계를 강화하면서 인권 문제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 해결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전인 공화당 정권 시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정상회담에서 직접 김정은 위원장의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발언을 했습니다. 또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납치자 중 13살 소녀가 있었다는 것을 언급해서 세계가 이 문제를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역시 미국의 위대한 힘을 실감하게 됩니다.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관계에서 보면 가해자인 북한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미국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직접 협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안 좋은 역사가 되풀이된 겁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메구미 씨가 납치당한 지 45년이 됩니다. 지금까지 메구미 씨가 처한 상황에 대해 확인된 부분이 있을까요?
누나와 관련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정보 혹은 상황 증거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2002년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얻어낸 북한이 일본의 유골이라고 보낸 것은 전혀 다른 사람의 유골이었다는 것이 DNA 감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유추하자면 북한은 13살 소녀를 납치해 45년이나 구속하면서 인질외교를 벌이고 있는 것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것은 누나에게 딸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아이를 몽골에서 만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나의 생활을 추적해서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직접적인 본인의 정보는 전혀 저희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분들이 판단하시기에 북한은 왜 메구미 씨를 돌려보내지 않는 것일까요?
실은 저희도 가장 알고 싶은 것도 그 부분입니다. 자주 이야기 나오는 것이 현재 권력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어렸을 때 누나가 일본어를 가르쳤다는 것인데요. 북한은 국가로서 일본을 맹렬한 비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당사자가 납치한 피해자로부터 일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는 체면상 있을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일지라도 그들 입장에서는 기밀 정보이기 때문에 누나를 돌려보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님인 시게루 씨가 세상을 떠나신 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메구미 씨가 납치된 이후 가족분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런지요?
누나가 사라진 1977년 11월 이전에 저희 가정은 매우 밝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북적거리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죠. 하지만 누나가 사라진 다음 날부터는 정말 저희 가정은 어두운 분위기에 둘러싸이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남아있는 자식들, 저희 쌍둥이 형제 앞에선 결코 울음을 보이지 않는 강한 부모님이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는 누나의 구출을 호소하기 위해 일본 전국에 1,400가정 이상을 방문했고 강연회나 집회 등 많은 곳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다녔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미국에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나는 등 정말 국내외를 따지지 않고 누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심정으로 계속 돌아다니며 강한 신념을 보였습니다.
현재 어머님인 사키에 씨의 건강은 어떠신지요?
건강하게 지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밖에 나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남편을 잃고 혼자 매일 지내며 정신적으로 상당히 외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지 않겠다는 의지로 지내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이제는 고령인지라 언제 무슨 일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것을 저는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 직접 하루라도 빨리 누나를 만날 수 있도록 품에 안을 수 있도록 정치인 여러분들이 책임을 갖고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분들이 지난 45년간 납치 문제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셨는데요. 성과로 부를 만한 것이 있을까요?
매우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국내에서 강연회나 집회 나가거나 아니면 나리타 공항이나 하네다 공항에서 워싱턴 DC나 뉴욕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번에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떤 큰 성과가 있는 것일까? 언제나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걱정합니다. 또 미국에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번 방문 혹은 이번 호소가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 성과는 있는 것일까? 언제나 반성이라고나 할까? 의문이라고나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귀국합니다. 순간순간 작은 성과들이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느끼고 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쌓여가면서 결과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이 문제를 전 세계에 언급해준 것이 큰 힘이 됐고 또 제가 직접 혼자서 강렬히 호소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다면 큰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결국은 성과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의 피해자 가족과 함께 목소리를 높이는 등 국제적으로 협력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에서는 12월 북한 인권 주간 행사가 일본 정부 주최로 개최됐습니다. 지난해 12월과 그 전해 12월에도 개최됐는데요. 이 시기에는 일본 이외에도 태국이나 루마니아에서 매년 납북자 가족분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과거 인권특사를 했던 분이 참가해 이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또 미국에서는 전직 미국 관리나 학자들도 참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이동이 수월하지 않았기에 저희도 활동을 크게 벌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연대는 큰 힘이 되고 현재로서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이야기로 옮겨가면 한국에도 납치된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납치 피해자와는 달리 국제적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데요. 일본 정부가 북한 문제를 논할 때 납치 문제를 우선시하고 국제적으로 공론화하는 것과는 대비가 됩니다. 한국의 납치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결코 한국 정부의 내정에 간섭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한국의 피해자 가족분들이 여러 차례 만나보았습니다. 절실한 목소리를 들을 기회였습니다. 왜 일본처럼 한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것인가 하고 말이죠. 상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한국 정부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북한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자국민이 어려울 때 자국민을 구해주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본은 얼마나 잘하고 있냐는 의문도 있겠습니다만 한국 정부는 좀 더 납치자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북한에 좀 더 압박을 가하며 문제 해결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북한이 미사일 시험 등으로 도발 행위를 할 시기라든가 아니면 핵 협상을 시작하게 될 시기에는 납치 문제를 포함한 인권 문제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게 왜 중요할까요?
원래 인권이라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어떤 협상에 있어서 앞에 놓이든 뒤에 놓이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힘이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핵 또는 미사일이 미국의 피해만 가지 않으면 눈을 감는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국에 말해주는 것은 북한 가까이에 있는 일본이 보면 격려가 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보장에 있어 미국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인권 문제를 뒷전에 놓으며 40년, 45년 동안 고통스럽게 지내던 사람은 계속 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지내게 되겠죠. 우리처럼 발전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해 세계의 다른 곳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쳐도 되는 것일까? 방치해도 되는 것일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건 우리들이라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 실제 실행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저희 입장에서는 미국에 갔을 때 매튜 포틴저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만난 것이 유엔 총회로 이어졌다든가 또 트럼프 전 대통령 방일 당시 의향을 받고 저희를 만나주신 것을 생각하면 정상들이 서로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바이든 대통령 측에는 직접 저희 생각을 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만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방일하셨을 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 옷에도 붙어있는 배지는 납치 피해자의 구출을 염원하는 파란색 배지입니다만 이 배지를 일본에 계신 주일 미국 임시 대리대사를 통해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께 전달했고 지난 미일 정상회담 때 이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어려움 그리고 납치 문제가 뒷전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전하기 위해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졌는데요. 만약 지금 보도되는 대로 4월이나 5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일한다면 그리고 시간을 내줄 수 있다면 정말 어려운 조정이 필요하다고는 생각되지만 일본에서 만나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면 고마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이 북한으로 전해지는데요. 메구미 씨에게 전하실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메구미짱, 저희는 메구미짱이라고 부릅니다. 한시도 잊은 적이 없고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외에도 일본 국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메구미짱을 걱정하고 일본에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 상하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라고 말하고 싶고요. 또 누나 말고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 납치에 간 사람 전원을 일괄적으로 돌려보낸다면 일본도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고 북한에도 밝은 미래가 올 것입니다. 일본과 북한의 관계도 좋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관계도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 제발 용단을 내려 납치 문제와 인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요코타 메구미의 남동생 타쿠야 씨로부터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규 기자였습니다. 유럽연합이 올해도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네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는 22일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일주일 후인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시작된다면 이에 대한 준비로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 등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대표부는 이 밖에 벨라루스, 미얀만 인권 결의안과 종교와 신앙의 자유, 아동권리 결의안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립니다. 유럽연합은 2003년부터 일본과 공동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했고 2019년부터는 일본의 불참으로 단독으로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전혜정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혜정 씨의 네 번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들 따라 또 한국으로 안 가시고 미국에 남아 계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그거는 좀 왜냐면 제가 이제 한국도 뭐 한국에서 뭐 많이는 안 살아봤어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래도 꿈도 펼치고 희망도 펼치고 또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제 북한의 모든 걸 북한을 위해서 뭔가 좀 그 뭐 북한 선거라든가 뭐 북한에 좀 이런 거는 미국이 난 것 같아요. 한국에서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그래도 내 부모, 형제, 내 고향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확률을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북한에 남겨져 있던 아들을 한국에 정착한 후 데려온 혜정 씨는 아들의 미국 유학을 기회로 미국 정착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국 생활도 녹록지 않았고 태어나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나라가 미국이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첫 방문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미국 정착 방법을 생각하게 된 혜정 씨. 그러나 미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도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번에 미국에 와서도 제가 이제 미용실을 파트타임으로 이제 일하다가 병원에 왜 갔냐면 손 아파서 갔어요. 손 아파서 이거 손 좀 고쳐달라고. 갔는데 이제 검사, 나이가 있으니까 또 검사를 해보라고 이제 가서 검사하고 나니까 검사하는 데서 이제 안 좋은 뉴스라면서 이제 암 하는 데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 진단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제가 미용실에 있을 때 손이 아플 때 그 케미칼 때문에 이제 손에 이제 상처가 나면 그게 아물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때 한국에서는 생각을 못했죠. 암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자궁은 판정을 받게 된 전혜정 씨.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얹힌 듯 맺혀있는 시간들이 또 떠올랐습니다.
북한에 이제 잡혀갈 때 이제 여자들은 그 자궁에다가 돈을 감춰갖고 나가요. 근데 그거 이제 감옥 살을 때 동안 뺄 수가 없잖아요. 감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했던 제가 이제 그 경력이 있으니까 거기서 쏟는 거예요. 그런 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그때 상처 입었던 거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 그거를 병원에 가서 검사해볼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거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생각을 못해봤고 뭐 여자들이 뭐 북한에서는 산부인과라는 거 가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으니까 저 한국에 와서도 그런 생각은 못했죠. 근데 여기 와가지고 그냥 암이라고 하니까 수술하고 자궁 다 드러내고 뭐 란서도 다 떼내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통증이 있거나 약을 드시거나 그러세요?
아니 그냥 뭐 항암 치료 받고 약은 먹는 거 있어요. 약 먹는 거 있고. 아프진 않아 괜찮아요. 그냥 몸이 힘들고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어지럽고 제가 이렇게 빈혈이 자꾸 와서 이제 운전을 오래 못해요.
혜정 씨는 자신의 암 진단에 혼선이 있었던 상황 등 정착 초기부터 정신적 육체적인 혼란이 이어졌었다고 말하는데요.
제가 조직 검사를 두 번인지 세 번인지 했어요. 한 번은 자기네가 닥터들이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한 번은 암이라 그러고 한 번은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저는 생각이 딱 있어요. 던졌대가지고 그게 되게 아팠어요. 근데 그 자리가 딱 암인 거예요. 어쨌든 전 조직 검사를 좀 그렇게 두 번 세 번 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은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갈 때마다 이제 다른 사람 데리고 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처음에는 이제 자기네가 한 번 했는데 암이라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암이라고 했다가 두 번째 때는 한 명은 또 한 번은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그 한 번 세 번째 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가 이거는 자기네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 했는데 하나는 기구 하나는 아니니까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자기네 실수다. 자기네 실수니까 한 번 더 하겠다 해가지고 참 검사하고 막 그 조직 검사하고 하는데 너무나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었었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고, 지금은 치료받을 때는 치료받을 때는 아무래도 힘든 거고, 힘든 과정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딪힌 거고, 그 마음적으로는 그때 조직 검사할 때가 좀 믿어지지도 않고, 갑자기 내가 미국까지 왔는데 왜 암이지 하면서 막 눈물 나고, 막 눈물이 사실은 다 말랐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암이라는 거는 전 잘 두도도 못 봤어요. 북한에서는 암이라는 거 없어요. 잘 암이라는 건 몰라요, 북한 사람들은.
네.
네, 그래가지고 암이라는 거 이제 충격이, 그때 처음에 충격이었지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나 전혜정 씨는 미국에 온 것만으로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탈북 여성들의 고된 삶의 여정이 열매를 맺기도 전에 힘없이 꺼져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뿐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 와서 지금 한 명, 두 명, 세 명이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탈북자들이. 그 뭐 간암, 위암. 이렇게 그냥 미국에 와서 그냥 몇 년, 한 7년 이렇게 사셨던 분들도 들어와서 어떻게 암이 많아요. 나이 젊은 나이에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혜정 씨는 지난 2020년 암투병을 하다 세상을 뜬 메이 유 씨의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네, 옥순이가 나 암이라고 죽기 전에 계속 나한테 네 번이나 찾아갔댔어요. 나도 암 치료 항암 받고 있으니까 자기는 말기 돼서 죽게 됐는데도 나한테 왔대가지고, 아, 계속 걔하고 나하고 진짜 사연이, 저는 금방 오자마자 하고 걔는 죽기 말기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암이라는 그거 한 가지로 같이 만났어요.
혜정 씨는 자신의 처지와 또 이름 모를 탈북 여성들의 고통에 침묵하지 않기로 다짐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거 물론 이제 저는 제 생각이에요. 제가 탈북자고 내가 또 자궁암, 내가 아직도 믿길 수 있지 않죠. 왜 암인가.
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감옥에서 내가 했던 거를 연상시키게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암이 걸렸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분해요. 너무나도 분하고. 북한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목숨 바쳐서 해야 되겠다고, 북한을 구원하고 북한 사람들이 이런 거 당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게 가슴속에 불이 타요. 그래서 제가 암이 걸려서 한 게 아니라 오자마자 나는 이렇게 비슷한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운 엄마로서 북한 애들의 현황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북한을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된다라고, 내 자신이 안 하면 누가 하겠냐, 해야 된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전혜정 씨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에서 탈북민의 인권을 위한 작은 단체에 뛰어들게 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9도에서 영하 9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 낮 최고 기온 영하 2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 영하 2도. 양덕 아침 영하 19도, 낮 영하 4도. 신의주 아침 영하 14도, 낮 0도. 구성 아침 영하 14도, 낮 영하 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증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4도, 낮 최고 기온 영하 3도. 강계 아침 영하 23도, 낮 영하 4도. 희천 아침 영하 18도, 낮 0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0도, 낮 영하 0도. 개성 아침 영하 12도, 낮 1도. 사리원 아침 영하 12도, 낮 영하 2도. 신계 아침 영하 13도, 낮 영하 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영하 11도, 낮 영하 1도. 장전 아침 영하 9도, 낮 1도. 평강 아침 영하 16도, 낮 영하 2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영하 14도, 낮 2도. 장진 아침 영하 28도, 낮 영하 9도. 청진 아침 영하 11도, 낮 영하 1도. 김책 아침 영하 13도, 낮 영하 1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26도, 낮 영하 8도. 김영권 아침 영하 24도, 낮 영하 8도. 삼지연 아침 영하 29도, 낮 영하 12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먼 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먼 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2월 23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오늘날 보즈니아와 헤르체고비나는 또 다른 기로에 서 있으며 지난 26년간 유지되어 온 평화가 도전을 받고 있다고 미 국제개발처의 사만다 파워처장은 말했습니다. 최근 이 지역을 방문한 파워처장은 보즈니아와 헤르체고비나의 대통령 모두를 만났습니다. 여기에는 보즈니아의 분리주의를 표방하는 밀로라드 도디크도 포함됩니다. 그는 군대에서 세르비아 병력 분리 외에도 세금과 사법 분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워처장은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분리주의자들의 말과 행동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파워처장은 국가 단합과 안정을 이뤄 경제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과 관련된 언급은 외국에서 좋은 자본을 끌어오기도 힘들게 하며 경제발전에도 나쁘며 젊은이들을 떠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즈니아와 헤르체고비나 국민 75%는 장기적으로 유럽연합에 가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의 정치적 도전 외에도 보즈니아와 헤르체고비나는 커다란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민간 자본의 투자는 줄어들고 있으며 공공부문이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나라 젊은이들의 실업률은 유럽에서 가장 높습니다. 미국은 보즈니아와 헤르체고비나에 1996년부터 20억 달러를 지원해왔습니다. 또 미국은 이 나라의 부정부패 척결과 언론 자유 그리고 경제적 다양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즈니아와 헤르체고비나의 미래는 이 나라 정치인들에 달렸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평화와 개혁을 선택하며 또 부정부패를 없애 번영을 이뤄야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됐다며 러시아에 대한 첫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분리주의 세력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 유지군 명목으로 군대를 보내기로 한 것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두 지역의 독립을 승인함으로써 부정할 수 없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해 반한 행동에 나섰다며 이것이 침공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무력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근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하는 제재는 러시아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한 것에 따른 것이라면서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과 군사은행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23일부터는 러시아 고위급 관료와 이들 가족에 대해서도 제재가 적용됐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러시아를 서방으로부터의 자금 조달로부터 차단한다는 뜻이라며 러시아는 서방으로부터 돈을 마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다음 행동을 고려하는 것에 따라 미국 역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공세를 계속 이어갈 경우 추가 제재를 포함한 더 강력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시간이 아직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외교에 여전히 열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의 상원인 연방평의회가 22일 러시아 군대의 해외 파병을 승인했습니다. 연방평의회는 이날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해외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AP통신은 러시아 의회의 이번 승인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지역에 대한 파병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유럽 지도자들은 전날 푸틴 대통령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파병을 명령한 이후 러시아군이 실제 이 지역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제로 얼마나 많은 병력이 배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방평의회의 승인 이후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현재의 위기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2014년 러시아가 합병한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토 가입을 포기하며 그리고 부분적으로 비무장화해야 이번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얼마나 많은 러시아 병력이 우크라이나에 진입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자신은 러시아 군부대가 지금 당장 그곳에 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내의 친러시아 지역에 대한 독립을 승인한 러시아에 대해 영토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일 유엔 안보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성을 침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이번 결정은 돈바스 지역 내 우크라이나 정부와 분리주의자들 간의 갈등을 끝내기 위해 마련된 민스키 협정을 깨는 것이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이 위기를 외교적 방법으로 극복하길 원한다면서도 자신들은 장기전에도 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어떤 것도 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독일이 22일 러시아에서 독일로 들어오는 천연가스관인 노르드스트림2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러시아의 행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노르드스트림2 사업을 위한 인증 절차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이번 조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지역 두 곳의 분리 독립을 선포하고 러시아 군의 투입을 지시한 뒤 나왔습니다. 노르트스트림2는 러시아에서 발트의 밑을 통과해 독일 해안에 이르는 1230km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으로 지난해 9월 완공됐습니다. 미국은 이번 결정이 미국과 독일의 긴밀한 논의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강조하면서 독일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2월 23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